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토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BOA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연합뉴스 등 언론들에 따르면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샤먼의 하이웨이 호텔에서 만나 양국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북핵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함께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주장하며 협력과 호혜 상생을 견지한다면서 한국과 함께 대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다자주의를 함께 지키며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한중 양국은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정책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 대한 중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속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열린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한반도 정세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한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세 나라가 북핵 문제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서 실장은 어제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언론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날 열린 미한일 안보실장 회의 내용을 일부 전했습니다. 서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이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에 대해 설명했으며 미한일 안보실장들은 대북 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과 시행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토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실장은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 국장과 워싱턴 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나 대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발표한 언론 성명을 통해 3국 안보실장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비핵화를 향한 삼각공조를 통해 이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의사당에서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의사당 경찰들은 어제 2일 오후 1시 2분께 25세 남성 노아 그린이 의사당 북쪽 입구 부근에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 경찰 소속의 윌리엄 에번스 경관 등 2명의 경찰관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에번스 경관은 사망했습니다. 또 용의자인 그린도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후 숨졌다고 의사당 경찰은 전했습니다. 당시 사건 발생 직후 미 의사당 일대는 약 2시간 동안 폐쇄됐다가 이후 해제됐습니다. 그린은 사건을 일으킨 지 약 2시간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미국의 이슬람 지도자인 루이스 파라칸의 연설을 올렸으며 이전에도 파라칸을 지지한다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로버트 콘티 워싱턴 DC 경찰청장 대행은 이번 공격과 테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위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4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시위대와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지난 2월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누적 사망자가 55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위는 미얀마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중부 몽이와 지역에서 3명, 몬주 탑던 지역에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중부 바고에서는 한 명이 총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사용자들과 언론인 등 총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어제 미얀마 전역에 무선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은 대부분 지역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또 황해도와 평안남도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파고는 동해 앞바다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뉴스 함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나의 모든 것, 내가 희망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비록 9살 때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 짧은 기억, 추억,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사랑과 자애로움은 소년 링컨의 인품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부모라는 존재는 한 인간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끼치죠.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은 아마도 삶을 허투루 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한 미국인 여성의 모성애가 미국인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57세 여성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이 거의 환갑이 다 된 여성의 출산 소식도 놀랄 만한 일인데 이 여성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더군요. 이 여성은요. 5년 전에 이 13살 난 딸아이를 뇌종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다시 아이를 갖기로 했고요. 고령의 나이 때문에 체외수정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체외수정은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를 엄마의 자궁이 아닌 이 시험관에서 수정시켜서 엄마의 자궁 안에 다시 주입해 착상시키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임신한 아들을 최근에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이 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 그만 이 딸을 앗아갔던 뇌종양이 자신의 머리에서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군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남편도 역시 고령입니다. 65세인데 비슷한 시기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여성이요, 육상 코치였다는데 육상 코치 출신답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 새로 태어날 아들을 위해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 꾸준히 소셜미디어에 나눴더군요. 3kg이 채 안 되지만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은 이 여성. 꿈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갓난아기를 가졌습니다. 무섭고 불안한 점도 있지만 기쁘다면서 심경을 나눴습니다. 미얼로는 이 고령의 미국 여성 출산 소식에 세계 고령 출산 기록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기네스 기록에 따르면요, 2006년 스페인에서 66세 여성이 쌍둥이를 낳았네요. 미국인들은 갓난 아들을 품에 안은 부부의 사진을 보면서 이들의 건강과 오랜 행복을 기원했는데요. 투병 중에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은 모성애에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 각 분야의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 전해드립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탈북자 이야기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4월 첫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Captain Underpants. 미국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그래픽 소설 캡틴 언더팬츠가 닥터 수스에 이어서 인종차별 논란을 만들어내고 퇴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캡틴 언더팬츠의 시리즈의 하나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조사 중인 책은 2010년 데이브 필키가 쓴 Ook and Glock의 모험으로 새로운 인종적 고정관념이 포함되어 있고 아시아 독자들에게 해롭다라는 분석을 낳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50만 년에 여행한 한 쌍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222년에 쿵푸를 가르치는 무술 강사를 만나고 중국 철학에서 발견되는 원리를 배운다는 내용인데요. 이 책을 발행한 스칼라스틱은 웹사이트에서 책을 삭제하고 주문 처리를 중단했으며 모든 재고를 반품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행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제목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학교와 도서관에게 게시 중단 결정을 알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책의 저자인 필키 작가는 아시아인에 대한 폭력을 막고 아동 도서와 출판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헌신하는 단체에 책 판매로 인한 모든 로열티와 선급금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의도하지 않고 수동적인 고정관념과 인종차별이 모든 사람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기를 바란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기 바란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런 조처는 두 자녀를 둔 한인 남성이 출판사와 작가에게 사과를 구하는 change.org 청원을 시작한 후에 내려졌습니다. 이달 초 미국의 인기도서 닥터수수 박사 시리즈 6권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포함한 잘못된 집단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논란을 만들었고 출판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런 현상은 취소 문화의 또 다른 예라는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백신 여권. 백신 여권은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지난해 말 미 언론은 백신 여권 개발에 대한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비영리단체 코먼스 프로젝트와 세계 경제 포럼이 백신 여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손전화 앱이 그 역할의 도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당시 일각에서는 백신 여권으로 인한 또 다른 양극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죠. 백신을 늦게 맞은 국가에 대한 불균등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또 백신별로 면역 효과와 안정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였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백신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95% 이상 있는 것도 있고 60에서 70%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백신을 맞았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항체를 갖고 있고 면역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백신 종류에 따라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죠. 또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 침해에 초점을 맞춰 논란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형태의 코로나 백신 여권을 도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뉴욕주는 정보기술기업 IBM과 손잡고 코로나 백신 접종과 음성 판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인 엑셀시우스 패스를 출시했습니다. 뉴욕주의 표어 엑셀시우스 보다 더 높기를 따서 만든 이 백신 여권은 무료로 배포될 예정인데요. 이 백신 여권은 모바일 항공 탑승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사용자에게 그의 생체 정보가 담긴 보안 QR코드가 할당되면 이를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두었다가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 결혼식장, 식장 등에 입장할 때 스캔하는 방식이죠. 뉴욕주의 백신 여권은 매디슨 스퀘어 가든, 타임스 유니언 센터 등 주요 대규모 공연장에서 우선 사용되는데요. 2일부터 소규모 행사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백악관도 민간 기업과 함께 코로나 백신 여권을 개발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유럽연합도 6월 중에 코로나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고 있습니다. 독자 선택인데요. 조은정 기자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유엔 안보리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예, 어떤 대응 조치가 나왔습니까?
네,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3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5개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이날 기타 안건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다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발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명서 채택 등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과거에는 성명서가 나온 적도 있죠?
네, 지난해 3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5개 나라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들 나라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은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확실한 단계를 취하기 위해 선의를 갖고 미국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대신 이번에는 안보리 이사국인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에스토니아가 각각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며 국제사회와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일랜드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고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성공적인 협상 전망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북한이 순항 미사일에 이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한국이 사정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이 한국에 대한 위협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로 발사한 단거리 순항미사일과 2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모두 한국을 타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안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 백성원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는 모두 한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예.
한국군은 당초 25일 발사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450km로 파악했으나 북한 노동신문은 이 미사일이 600km를 날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전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다연장포 개발은 모두 한국과 주한미군을 공격하려는 목적이라며 한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금 대북정책 검토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죠?
네, 이종훈 기자가 지금까지 드러난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의 윤곽을 살펴봤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 간 만남을 통한 이른바 톱다운 방식과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은과의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대북 정책과 관련해 추가 제재 등 다양한 압박 방안과 동시에 외교적 기회 또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7일 일본 방문 중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이 검토 과정에서 살펴볼 내용과 검토 중인 것은 다양한 압박 가능성과 다양한 외교 가능성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지난 10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일부 외교적 기회는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다른 압박 지점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맹 공조, 특히 미한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6일 한국 방문 중 북한의 독재 정권이 자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요, 북한의 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절제되면서도 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틀 전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대북 외교 기회에 문을 닫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시험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9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세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미국뿐 아니라 유엔 체계를 포함한 동맹국과 협력국들의 규탄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단거리라며 평가절하했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대응입니다. 미국은 또 26일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만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제언을 하고 있을까요?
네, 미 전문가들은 언론과 연구소 기구민들을 통해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장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된 진단이지만 해법은 다른데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고 단계적인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네. 자, 우선 단계적인 비핵화 의견을 한번 먼저 들어보죠.
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바이든 정부가 장기적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한 번에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이런 요구는 오히려 협상을 결렬시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북핵 협상 첫 단계에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북한의 핵 분열 물질 생산 제한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협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BID를 고수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포기한 다음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히면 이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삼되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무기고 확대와 현대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압박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미국이 다시 한번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크게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경제, 금융, 외교, 군사, 정치, 인권 등 다양한 분야는 물론 비밀 임무까지 동원해 북한 정권을 그 중심까지 흔드는 대대적인 압박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각국이 고도로 조율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압박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일각에서는요, 이 북한과의 이 외교, 이 관여 수준을 좀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시카 리 퀸시 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대북 관여를 일탈로만 치부하지 말고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1차 미북 정상회담이 도출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목표들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미국은 북한과의 관여를 최대한 확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 전해주시죠.
네, 미국, 한국, 일본이 함께 국제 현안을 해결할 독특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30일 워싱턴의 미국 진보센터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 연설을 통해 미한일 삼각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세 나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맹관계를 현대화하며 재헌신할 것이라고 네퍼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는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안보 등 핵심적인 도전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북정책 검토에도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비중 있게 반영했죠.
네, 네퍼 부차관보는 성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한국과 일본 당국자들과 대북정책 검토 초기에 화상으로 만나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회성으로 예의상 만난 것이 아니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심도 있고 자세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네퍼 부차관보는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와 외교정책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세 나라가 긴밀한 조율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기사 알아볼까요?
예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명됐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예,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베트남 대사가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됐네요.
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 베트남 대사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국무부 북한 담당 선임 고문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냈는데요. 2018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현지에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또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라인을 쭉 한번 살펴보죠.
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와 함께 일하게 될 정박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장 DNI실에서 북한 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북한 전문가입니다. 정박 부차관보는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승계 과정을 분석한 비커밍 김정은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상원의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수행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AP통신 초대 평양지국장 진리 기자를 소개합니다. 네, 오종수 기자가 2020년 대담을 나눴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북한은 세계 언론 매체들의 중요한 취재 대상입니다. 하지만 서구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서 활동하기 힘든 곳이 북한인데요. 그건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의 AP통신이 서방 언론 최초로 2012년 1월 북한 수도 평양에 지국을 열었습니다. 초대 지국장을 맡아 생생한 북한 소식을 현지에서 외부에 알렸던 사람이 바로 여성인데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진 리, AP통신 초대 평양 지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B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My name is Jean Lee. I am a long-time journalist and foreign correspondent.
네, 제 이름은 진 리입니다. 언론인으로서 오랫동안 미국 밖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했고요.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한국이나 북한 관련 현안이 나올 때마다 분석가와 평론가로 다양한 매체와 행사에 나서고 있고요. 워싱턴 DC에는 이 정책연구기관 윌슨 센터에서 한반도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론계에 입문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My maternal grandfather was a journalist in South Korea. He was a 한국일보 journalist.
제 외할아버지가 언론인이셨어요. 예, 한국에 있는 한국일보 기자셨는데요. 저는 미국 미네소타에서 나고 자랐지만 외할아버지가 저를 보러 한국에서 오시거나 제가 외할아버지를 뵈러 한국에 갈 때마다 기사 쓰기 임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한국과 미국으로 가는 특파원이었던 거죠. 제가 그때 썼던 게 경주 답사기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외할아버지한테 많은 걸 배우고 기지를 물려받았어요.
외할아버지께서 한국일보 부사장을 지낸 조풍현 선생이신데 그 영향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론인이 되려는 꿈을 꾸신 거군요.
So I started very young. I started writing for my hometown newspaper in Minnesota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네, 실제로 기자 생활도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했어요. 미네소타주 저희 고향 마을 지역 신문에 정식 기자로 기사를 쓴 게 고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요. 세계 문제를 다루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잡았는데요. 하나는 미국 내 현안 중에서 이민과 인종, 다양성 문제, 전문성을 키우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 밖에 나가서 특파원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차근차근 실천했고 성과도 인정받았습니다.
그 성과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게 AP통신 평양지국장 시절이죠?
Yes, so it was always my goal to go back to Korea.
맞습니다. 기자로서 세계의 어떤 문제를 다루든 항상 한반도로 돌아가서 그곳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어요. 결국 2008년에 AP통신 서울지국장으로 그 계획을 성취했는데요. 한국계 미국인이 서울지국장을 맡은 게 AP통신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아마 그 뒤로도 없어서 지금도 제가 유일할걸요. 평양지국장을 맡은 건 나중 일이에요.
평양지국장을 맡으신 계기가 뭔가요?
My assignment was to try to open an office in North Korea. It sounded like an impossible assignment, to be honest.
서울지국장을 할 때 이 북한에 대한 접근 경로를 열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솔직히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게 제 임무였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해냈습니다. 북한 측과 처음 지국 개설 협상을 시작한 게 2008년이었고요. 3년 뒤인 2011년에 외신 기자 주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에 드디어 평양 지국을 열게 된 거죠.
서방 언론이 북한에 상주하게 된 게 처음이고 그걸 주도하셨습니다. 그에 앞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AP 서울지국장을 맡은 것도 최초였다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 도움받거나 본받은 사람이 있나요?
So not really. For me, we had some role models in broadcast.
별로 없어요. AP통신에서만 보더라도 제 위치까지 오른 한국계 여성이 지금도 전무해요. 솔직히 말해 저희 세대 한국계 미국 여성들은 언론에 입문해서 도움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 안에서는 제가 항상 최초였고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본받을 사람도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언론계에 자리 잡고 인정받는 과정이 순탄했습니까?
I was raised to believe that I could do anything that I wanted.
제가 자라면서 항상 들은 이야기가 미국에선 꿈꾸는 대로 이룰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취재 현장에서 겪은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저의 생김새를 보고 먼저 판단하더라고요. 저는 소수인종이고 여성이니까요. 순수하게 언론인으로서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인종과 성별 때문에 무시하고 낮춰보는 풍조가 만연했어요.
기자로서 취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네요.
The field that I started in is very male-dominated, and it was very male-dominated when I started 25 years ago.
물론이죠. 제가 처음 발을 들인 25년 전만 해도 언론계는 특별히 남성 지배적인 곳이었어요. 신문 일면은 죄다 백인 남성, 특히 군 복무자 출신 기자들이 쓴 기사들로 채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그랬어요. 여성들이 겪어야 할 냉혹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성취할 거냐에 집중했어요. 실력으로 편견을 깨야 하니까요.
지금은 실력으로 인정받으셨는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까?
To be honest, I still encounter that today, even though I'm in a very senior position and well into middle age.
솔직히 말해 지금도 날마다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있어요. 제가 기자로서 책임자급 자리에 올랐고 중년의 나이에 들어섰는데도 야시하게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같은 보도활동을 해도 남성에게 더 평가가 후하고 특히 백인 남성에게 좋은 평가가 가는 게 현실입니다. 저 같은 한국계 여성이 평생 겪어야 할 어려움이에요.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보죠. 북한의 언론 자유 실태는 어떻습니까?
There is no press freedom in North Korea. Of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북한에는 언론 자유가 없습니다. 당국이 언론 매체들에 원하는 건 프로파간다뿐이에요. 정보 유통이 자유롭게 안 되도록 통제하고 있고요. 더욱이 나라 밖 소식은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국경까지 봉쇄한 상태라 북한 주민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럼 북한의 양성평등 상황은 어떤가요?
Gender equality is a lot more complicated in North Korea than people.
그건 좀 더 복잡한 양상이에요. 우선 남존 여비에 관한 아시아 특유의 문화가 있잖아요. 게다가 사회주의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여성들도 동등하게 노동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거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최근 북한 정권 2인자로 자리 잡는 것 같은데 양성평등 개선의 신호는 아닌가요?
I'm not sure it's a positive sign. You know, I look at her rise as...
그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여정이 선택받은 건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김 씨 일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니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가족 간 권력 승계에 맞춘 거예요. 김여정의 등장은 양성평등 상황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이 김 씨 일가의 권력 구조가 강화되는 것, 그뿐이에요. 김 씨 일가 밖에서는 고위직에 오른 여성이 매우 드물잖아요.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죠.
I wasn't ready to let go of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to be honest. Normally,
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북한 문제를 떠나진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드무니까요. 저처럼 북한에 직접 들어가 살면서 곳곳을 다니며 취재할 기회를 가졌던 미국 언론인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제가 그곳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알게 되고 몸으로 배운 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오늘 대담도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m just going to keep that in mind.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계속 연락하죠.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진 리 전 AP통신 평양지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길버트 히츠콕 상원 의원은 윌슨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을 계속 설득하며 한 번 더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원에서 베르사유 조약 비준에 대한 표결이 있던 날, 히츠콕 의원은 다시 백악관으로 가서 이디스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디스 여사는 히츠콕 의원이 기다리는 동안 윌슨 대통령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이디스 여사는 윌슨 대통령에게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타협 없이도 국제연맹 가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이번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타협으로 굴복하는 것보다 싸우는 것이 천배는 더 낫습니다.
상원에서 베르사유 조약 비준을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히츠콕 상원의원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을 열망하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디스 여사는 윌슨 대통령에게 상원 투표 결과를 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윌슨 대통령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하루빨리 병을 떨치고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대로 국제연맹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아파 직접 나설 수 없지만 몸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극도로 나빴습니다. 하지만 정신력과 의지력은 쓰러져서 병상에 눕기 전 그대로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쉽게 패배하고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병상에 누워서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쓰며 국제연맹에 대한 지지를 계속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 결정에 따라 모든 게 끝났다고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연맹 관련 토론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제 뜻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를 지지하며 국제연맹 가입을 바라고 있으니 민주당은 논의를 멈추지 말고 계속 끌고 가야 합니다.
윌슨 대통령의 믿음대로 미국인 대부분은 국제연맹 가입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인들은 국제연맹이 미국의 독립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베르사유 조약 비준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약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다시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윌슨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절충안을 받아들이길 다시 한번 기대하며 새로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절충안으로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상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윌슨 대통령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 문제는 그 어떤 타협이나 절충은 없다며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고요. 많은 상원 의원이 세계 평화를 위한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파괴하려는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단 한치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베르사유 조약 비준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국제연맹 가입 꿈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상원에서 비준안을 다시 표결에 붙였지만 7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타협은 없다며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티는 통에 결국 조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윌슨 대통령은 미국에서 국제연맹 가입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동안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연맹이 들인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됐습니다.
상원에서 재표결에 붙인 결과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둘러싼 오랜 싸움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정치적 패배를 안기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결국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윌슨 대통령이 충격을 받아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사실 국제연맹 가입을 두고 맞섰던 윌슨 대통령과 공화당의 태도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감정적이고 공적인 부분이 결여된 정치 행보라고 비난을 해도 양쪽이 다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길고 긴 싸움은 끝났고 상원 표결 결과 조약 비준이 무산되면서 윌슨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역사는 윌슨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거라 믿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만약 세계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경고한 대로 지금 함께 세계 평화를 지키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또다시 세계 대전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파괴적인 전쟁이 될 겁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20년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의회 비준을 결국 받지 못했지만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하자는 윌슨 대통령의 이상은 25년 뒤에 국제연합인 유엔이 설립되고 미국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마침내 실현됩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끝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동부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앤디 염 씨의 네 번째 사연 리치몬드 입성 들어보시죠. 앤디 엄 씨는 북한에서 대학에 다닐 때 기계 설비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탈북하기 전까지 장사에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발견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고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 현장을 쪽에서 솜씨 일손씨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빠르고 시키지 않아도 딱 준비해놓고
그렇죠. 뭐 한두 번 보면 아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상황 파악을 하고 하니까
본인도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던 거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제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에어컨 설비 회사 보조 기술자로 취직해 일주일 만에 실력을 인정받게 된 앤디 씨.
저는 빌딩이 큰, 그러니까 아주 큰 빌딩은 아니라도 이렇게 맥도날드라든지 뭐 그 스타벅스라든지 뭐 그런 건물들 대체로 그런 건물들 이렇게들을 맡아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주위에 그러니까 뭐 새로 꾸민다든지 뭐 그런
보조 기사로서. 전체적인 작업을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작업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에어컨도 자리부터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걸 다 하고 맨 나중에 에어컨을 뜨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바람길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면 덕트 같은 걸 다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맨 나중에 그거를 뭐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 에어컨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한 건물 들어가면 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네,
뭐 그게 뭐 그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다른 거 덕트라는 거 그냥 바람길 만들어주는 게 그게 좀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6개월 동안 보조 기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한계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 회사를 한 6개월 다니고 그만뒀었는데 회사 체계상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 먼저 다른 기술이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는 한에는 내가 그 기술을 배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덕트 설치하고 하는 게 사실 제일 그냥 큰 기술이 없이 그냥 몸만 바르면 좀 잘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또 잘하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그냥 그 일만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돼서봐야 뭐 몇 일이고 그 일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는 동안 또 다른 곳에서 제안을 해와 일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 또렷이 원하는 만큼 그려지질 않았습니다.
아, 북한을 나오고 이렇게 한 이유가 그래도 남보다는 뭔가를 좀 성취를 해보려고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목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뭔 일을 하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빚을 보는 그래도 어느 건 내가 여기 사다리 놓고 보면 첫 단을 드리고 싶으면 내가 맨 나중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근데 그게 안 모르다 하면 그거는 내가 빨리 다른 데로 옮기든지 다른 걸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쪽으로
새로운 땅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할 수 있는 일도 찾았고 인정도 받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서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앤디 씨는 우연히 한 사람의 성공 사례를 듣게 됩니다.
50만 불짜리 집도 사시고 뭐 이런 아주 좋은 이야기 들었어서 그런 그랬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에어컨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컨 수리도 하고 뭐 그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잘 된 분 뭐 경험 있으면 제가 당연히 그분한테서 그런 걸 배울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쉘터를 그대 갔었었거든요.
보조기사 경력이지만 일을 배우면 잘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앤디 씨는 2015년 다시 시애틀로 날아갑니다. 시애틀로 가서 만난 북한 사람. 말 그대로 에어컨 설비 기술자로 성공해 좋은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떻든 아주 이렇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한 6, 7개월 제가 12월 그해 5월 중순에 올라가가지고 12월까지 시애틀에 있었거든요. 12월 30일까지. 그동안 그분한테서 많은 걸 배웠었고.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그분 현장에 가서?
뭐 같이 일을 하면서. 뭐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싶어라 하는 식으로.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배우는 과정이?
뭐 저는 그렇게 뭐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정도는 아니라도 하나를 가르쳐주면 뭐 한 반은 이해를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둘을 가르쳐주면 하나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뭐 그러진 않았을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숙식까지 해결해주며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북한 남성에게 여러 명의 탈북 남성이 기술을 배우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앤디 씨는 6개월 만에 보조기술자 딱지를 떼고 에어컨 설비 기술자로 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2012년에 미국에 도착해 도착하자마자 페인트 칠을 시작했고 동시에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망명이 허가되면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할 수 있게 됐지만 뭔가 잡히지 않는 것 같아 갑갑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2년 정도는 제가 참 미국 영어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글을 했었고 그랬는데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씩 생각이 풀리지도 않고 내가 미국을 그래도 참 너무 선택을 잘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과 부딪히며 경험을 쌓고 미국이란 나라를 배웠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고 싶어서 온 거였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해도 점점 좀 생기고 그래도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도 있는 나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무엇보다 일이 좋았다고 말하는 앤디 씨는 2015년 시애틀에서 배운 에어컨 설비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2016년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권유로 미 동부 리치몬드를 방문하게 된 건데요.
하는 임무도 적당하고 사실 그리고 여기 에어컨 하는 사람 이렇게 드럼 쪽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렇게 보니까 그때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세 분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두 번 해보니까 여기 와서도 해봐달라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가서 뭐 칭찬도 해주고 뭐 이래 하니까 참 주위 분들이 또 여기서는 참 괜찮은 것 같다.
반응도 좋았고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뿌리를 열어보자 하고 한 20일 만에 비즈니스 라이센스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치몬드에 온 지 20일 만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앤디 염 씨. 4년간의 씨름, 그 고민의 결실이 이 리치몬드에서 20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30대 탈북 남성 앤디 염 씨, 개인 사업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